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도피성, 값비싼 대속의 은혜, 도피성, 값비싼 대속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제 새벽에 이어서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더 함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에 따르면 고의적으로 살인한 경우 반드시 그 사람은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상대가 내 가족을 죽이면 나는 살인자를 죽일 의무가 있었죠. 내가 만일 살인자의 손에 의해 죽게 되면 나의 남은 가족들이 살인자를 처형할 의무가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면 살인자를 찾아서 피해 복수를 하는 것은 이 당시에 가문의 이 명예와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살인자를 끝까지 찾아가서 그의 피를 보기까지는 더러워진 이 가족의 명예가 회복됐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봤던 것처럼 근데 문제는 살인이라는 것이 고의적으로 저지른 살인도 있는가 하면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살인사건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악이나 어떤 원한도 없는 사람의 우연한 그 행위의 결과로 살인이 이루어진 그런 경우들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죽은 피해자의 이 남은 가족들은 그 망자의 이 복수를 위해서 혹은 가족의 이 명예를 위해서 그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게 피해 복수를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기가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려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게 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억울하고 또 좀 억눌린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그 억울함을 해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발적인 살인의 당사자에게 복수를 당하는 것은 또 다른 복수를 낳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의의 사고로 살인을 저지른 자,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 즉 살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던 그 사람의 경우 도피성으로 피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두신 거죠. 그래서 복수자가 그를 죽이기 위해서 뒤에서 칼을 쫓고 쫓아온다 한들 일단 그 사람이 도피성 안에 들어오면 이 사람을 이제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고 죽일 수가 없는 거죠. 도피성 안에서는 살인을 저지른 이 죄인에 대한 일종의 이 특별법의 효력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유럽에서 예전에 이 정치범들이 스위스라는 나라로 많이 도망갔습니다. 그것은 스위스라는 나라는 이 좀 중립적인 이 성격이 있어서 다른 나라에서는 막 죄를 져도 일단 스위스 안에 들어가면 그 치외법권적인 그런 어떤 효력이 작용하는 거죠. 이 도피성이 마치 그러한 분위기를 지금 갖고 있는 거죠. 아무리 이 우발적인 살인을 지은 자라 하더라도 일단 이 성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안에 살고 있는 레위인들이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또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준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사전에 모의를 해서 살인을 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이 도피성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처형에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만일 그의 살인 행위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발적인 사고 혹은 그의 실수로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그 행위의 결과가 살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생명은 보호를 받고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주 도피성이 아주 독특한 이 특징인데요. 자,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붙게 됩니다. 아무리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판정이 돼서 그 사람이 생명을 보호받는다 할더라도 전제 조건이 하나 붙는데요. 그것은 그 사람이 도피성을 떠난 경우에는 이 피해 복수자가 그를 죽여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발적 인 살인을 저지른 이 사람이 이 생명의 보호를 받는 것은 그가 이 도피성 안에서 지낼 때만이 그 법의 효력이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26절에서 28절까지 있거든요. 26절에서 28절 우리 세 구절만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 하자 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리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위하여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도피성의 제도를 따라 우발적으로 살인을 지은 사람이 이 도피성으로 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제도를 따라서 이 성 안에 있는 가운데는 보수자의 이 피해 복수자로부터 이 죽임을 당하지 않는 거죠. 대신에 이 도피성을 나가면 그 사람을 죽여도 피해 복수자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그런 제도인 거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떠올려 볼 때 만일 우리가 정말 우발적으로 어떤 사건이나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됐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럼 빨리 이제 도피성으로 도망가야겠죠. 그래서 이 재판을 통해서 이 사람은 악이나 어떠한 원한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정말 이 어떤 실수로 사고로 죽은 것입니다라고 판정이 됐으면 이제 도피성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됩니다. 생명을 보호받는 거죠. 그런데 평생 이 도피성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태까지 나와 함께 살아왔던 내 가족들도 지금 나랑 다 떨어져서 살아있는 거죠. 근데 요즘에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아니 그럼 가족들이 도피성으로 이사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단순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간단한 상황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는 이 고대 사회의 이 기록들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 당시는 농경사회입니다. 오늘날은 뭐 직장을 따라서 미국도 뭐 내 직장이 뭐 서부에 있다면 서부로 이사도 갈 수 있고 동부도 이사 갈 수 있지만 이 당시는 땅에 매여 있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농경지를 다 버리고서 이사를 간다는 것은 극빈자로 돌아간다는 거죠. 먹고 사는 것이 막막한 거예요. 뭐 상인이나 물건을 파는 뭐 그런 것들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땅을 떠나서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것이죠. 따라서 이 도피성에서 살아가는 살인자는 가족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고 또 낯선 이 환경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 참 어려운 것이 있는 것이죠. 평생 이 성을 떠나가고 싶어도 떠나지 못하고 휴가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이 도피성에 들어온 살인자는 그의 생명은 보호를 받지만 진정한 자유를 얻지 못한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로 이 도피성 밖에 나가서는 안 되는 살인자가 이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없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뭡니까? 28절 한번 다시 보세요. 오늘 본문 28절 눈을 한번 보세요. 이는 살인자가 대사장의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임이니라 하고 그 다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딱 한 경우 이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가 살아가고 있는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그 사람이 죽게 되면 그러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의 이 8.15 때의 이 광복절 특사가 있지 않습니까? 무기징역에 처해 있고 사형에 처해 있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대통령이 지목해가지고 그 사람의 죄를 사면해줘서 죄값을 다 치르지도 않았는데 감옥에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오늘 그것처럼 이 대제사장이 죽으면 특사를 입어서 그 사람이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자격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우발적인 살인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면제해주고 그를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일까요? 여기서는 이 대표의 원리가 있는데요. 대제사장의 죽음은 이 대표의 원리를 따라 부지 중에 살인한 자의 죄를 담당하여 대신 죽은 것으로 간주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죽음은 이 죄를 지은 사람의 죽음과 같다라고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흥미로운 장면이 바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이 대제사장의 죽음이 우발적으로 살인을 지은 살인자의 이 죄를 면제해 주는 것처럼, 죄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서 우리들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인 된 우리들이 죄로부터 그 죄책이 용서를 받고 자유로움을 입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해결하여 주시기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제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 죽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고 마치 이 도피성을 나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참된 자유를 얻은 이 살인자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이 죽으심으로 인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된 거죠. 자, 이전에는 이 살인자가 도피성을 떠나면 피의 복수자가 와서 그를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가 도피성을 떠나게 되면 피의 복수자도 그를 건들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았고 우리의 원수 마귀, 원수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는 그와 더불어 그로부터 참 자유를 받았고 이제 더 이상 죽음의 노예도 죽음의 두려움으로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도피성 제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냐면요, 유대법을 따르면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이 도피성으로 가는 도로를 잘 닦아둬야 됐어요. 이 고대 사회에 뭐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만은 잘 닦아줬어요. 그리고 그 도로의 폭도 오늘날로 말하면 한 14m 정도로 넓혔습니다. 이 고대의 이 도로를 이 양폭이 14m가 된다는 건 엄청난 이 공사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길은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거죠. 길을 가다가 그리고 이렇게 두 갈래 길이 나오잖아요. 그럼 반드시 거기다 팻말을 세워놔서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이쪽입니다라고 그 팻말 거기다가 그 히브리 말로 미글랏이라는 그 단어를 써놓게 했어요. 이게 도피성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누가 봐도 아 이쪽으로 가면 이 도피성으로 가는 거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요 이렇게 이 길을 닦아놓고 푯말을 세워놓으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한 율법 이런 법칙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도피성에 대한 이 규례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켰던 거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구약에서 나오는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이 길은 이 예수님께로 가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이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그것들이 확실하게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있죠. 뒤에서 피의 보수자가 쫓아온들 이 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생명의 보호를 입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어떤 죄의 정죄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 예수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순간 그의 영혼은 구원을 받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가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신약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아버지의 집, 우리의 천국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참된 구원과 자유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참된 구원의 가치와 하나님께서 주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이 자유의 이 은혜를 기억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달려 나오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